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대항을 잠시 뒤로 하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마가복음에 병행되는 기록대로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한 것으로 봐서 주변에 알리시지도 않고 조용히 계시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의 명성은 그곳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조용히 계시려고 하는 고요를 깨트리고 마침내 숨길 수 없더라. 그렇게 연결되는 기록으로 봐서 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시기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이 선택되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믿음이 적다거나 없다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대신에 이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조차도 이방인들의 믿음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14장 31절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적다고 하는 책망을 받는 것을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17장 20절에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역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반면에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0절에요. 그렇게 하셨던 주님께서는 외면당하고 무시받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이 여인을 향해서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극찬을 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의 칭찬은 외면당하고 개 취급을 당한 후라는 데더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 대해서 은혜 받을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크고 많습니다. 요한 사도가 나중에 증거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그런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이방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음도 확인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면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여기서 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세주를 바로 알아보았다 하는 것이 이 여인이 칭찬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거든요. 주님을 만날 이유가 되었다면 어떤 고통이나 절망도 저는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왕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범죄하고 에덴을 잃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귀한 약속에 불러들이고자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결국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이셨습니다. 이것을 몰랐던 이스라엘은 오로지 혈통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착각으로 주님을 잃게 되는 비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고요. 또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을 이미 선택된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창세기 26장 4절에서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방의 구원에 대한 예언과 기록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는데 대표적인 데가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왜곡된 모습이 무엇에게인가 섬기고자 하는 종교적인 모습은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 힘겹고 어려우면 자신의 의지하는 신이라 이름하는 것을 향해서 소원을 빌게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비는 대상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생명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도 기도하게 되지만은 이 가나안 여인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선택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이 여인이 부른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 속에서조차 메시아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들어보게 됩니다. 9장 27절이라든가 12장 23절 같은 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메시아적인 그 별명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도 역시 기도의 대상을 바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복이면 복입니다. 바울사도는 철학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인간의 밝은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그에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에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허물치 않으셨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하를 향해서 다 회개하라.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바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증거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 이 여인처럼 너무 먼 곳에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복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예수 기도를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조차 감사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여인도 당시의 일반적인 여인들처럼 주님을 가까이 찾아 모실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여인의 마음 아픈 비극은 주님을 만남으로 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아픔보다도 내 자식의 아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은 나를 더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을 찾아 배워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서 오늘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인데요. 주님의 침묵 그리고 제자들의 귀찮아함이 우리 보기에도 좀 심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당사자에게는 오죽했겠는가? 아니, 내가 바로 이 소리 지르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말이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메아리도 없이 돌아오는 것도 없이 그저 부르짖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처지의 여인은 소리질러 간구하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시자 제자들조차 이 귀찮게 여겨지는 장애물을 처리해달라고 청하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홀로 내뱉는 푸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실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만약에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옆에 사람들이 시끄러움을 호소할 정도로 이 여인은 부르짖고 주님은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간구를 드리는데 거기에 침묵으로 일관하실까? 아니 여기 부르짖고 있는 여인이 다름 아닌 오늘 나 자신이라면 우리는 어떨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요 믿음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미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의 자녀가 아닌 하인의 중풍도 치료하신 주님이시라면 고쳐주셔서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어쩌면 이 긴 침묵은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절대로 고치시지 않으실 것이었다면 나중에도 역시 고쳐주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이 여러분의 기도에 무작정으로 침묵하신다면 아하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그런 고백으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여인과 같은 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죠. 주님은 어쩌면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힘없는 과부의 내용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계속 보채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자신의 불편 때문에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비유처럼 이 여인의 안타까움은 오늘 우리 각자의 처지로 이해하고 배워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 내용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가고 있는 뜻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를 이 내용 속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시려는 인내의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측면이라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는 제자들의 불평은 마치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한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차이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 죽자 엘리사에게 나아간 여인을 만류하는 게하시와 같은 매서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예수도의 말씀도 어찌 보면 제자들이 요청에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육신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죄로 인해서 잃어진 자를 찾으러 오신 주님의 사명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실적인 회복될 이스라엘은 어떤 겁니까? 에덴에서 잃어진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육신적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 속에 오늘 우리를 포함하는 것도 역시 잘못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만을 표현한 것이라면 역시 주님은 이 이방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이 역사 속에 이뤄진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목자임에 분명하고 귀찮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에 의해서 이 잃어진 이스라엘은 계속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고 어려움 당하는 자를 귀찮아하는 우리 자신들은 아닌지 우리 각자의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심장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나에게 귀찮고 어려움을 주는 대상일지라도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 모린정한 제자들로부터 우리는 역설적으로 배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27절인데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너무 몰인정하게 들리는 주님의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면서 그 주님 앞에 순응하는 이 여자. 이런 어떤 대조적인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주님과 제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인종차별과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여인의 자세는 조금도 후퇴하거나 낙심됨이 없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단식의 하소연을 드렸지만 주님은 더 심한 표현으로 이 여인을 거절하는 한편 어느 민족에게서나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동물로 비유되는 개의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있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가장 비참한 존재로 성경도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방을 향해서 이런 동물로 취급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을 향해서도 이런 동물 취급을 더러 하는 것을 보거든요. 자, 이쯤 되면 나 같으면 그 더러워서 못 보겠네.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지. 이럴 수가 있는 거요? 그러면서 뭐 삿대질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었다면 이런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아니 교우들을 통해서 좀 서운한 말을 들어도 더러워서 원참.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철저한 겸손을 우리가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배불리기 위해서 주는 음식을 개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인의 자녀들의 밑에서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의 모습에 자신을 비유하며 끝까지 긍휼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서 차라리 처절함을 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절대로 비극을 가진 채로 되돌려 보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땅에까지 낮아졌습니까? 이제는 높여질 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주님께서 맨 아래까지 낮추시면 이제는 높아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고백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먹이심을 인하여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주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장 24절이 말씀합니다. 까마귀도 주님께서 키우신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키우심을 입히심을 인하여 삽니다. 그런 창조주로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교훈은 순종하면 살 수 있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 저는 개와 같이 취급당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드실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겸손의 사람 앞에서는 주님이 손을 드신대요. 두 번째는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 회개의 사람 앞에서는 주님께서 손을 드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의 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겁니까? 귀신 들렸다고요. 언젠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그런 염려를 갖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귀신 들렸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귀신들이 자신의 원대로 의지대로 어떤 인간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미 뱀의 후손은 머리를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런 의미에서도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는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 원치 않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귀신은 묶임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리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인침으로 와 계시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거 확신해야 돼요. 그러나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히 귀신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오늘날도 많은 혼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시는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너무나 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가장 사실적인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뭘 하시든 그 평가나 선언을 자신에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바른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개처럼 취급을 당했어도 예, 저는 개입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수용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건 언제건 옳다는 자세이고 이런 자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입장이나 형편과 처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는 자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나를 성숙시키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욥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이스라엘의 독선과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자세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옳은 것이며 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고 내 자신이 짐승 취급을 당해도 주님은 옳다는 욥과 이 여인 같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비극적인 자리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하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가 높아져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하고 모든 어려움은 해결받아야만 주님이라고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만들어준 기준에 갇혀 있어서 또 하나의 잘못된 담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선언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혜에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처신입니다. 나의 처지가 어찌 되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라는 철저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불행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연륜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도 몇 천년을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섬긴 지 얼마 되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높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비극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오늘도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에 있으면서 주님을 찾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우고 계심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반응이 오든 변함없이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은 최종적으로 이 여인에게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이 여인이 들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